감사합니다. 이처럼 복된 주일의 오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오름과 평강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 줄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너에 대적하여 허물을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말했다.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조세진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좀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그가 만일 교회의 말좀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집트가 나에게 말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들을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1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단어를 예수님이 또 히브리 말 대신에 그릭 말로 마태는 옮겨 썼습니다. 예, 불러내었다는 뜻이 되겠죠. 불러내었다. 그 교회란 단어를 쓰셔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14절까지 이미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레벨을 나눠서는 안 된다. 분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을 어린애를 다루듯이 어린애처럼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즉 유혹에 빠져 넘어져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분명히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어린애와 같은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자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어려운 자리에 가서 믿음이 사라지게 할 바에야 그 강한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자살하는 게 낫다. 표현이 그런 겁니다. 자살하는 게 낫다.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지 않는 게 훨씬 낫다. 왜? 너무 믿음 강하다고 그거 뻗대다가 믿음 약한 사람 유혹에 빠뜨려서 유혹,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면 믿음 강한 너가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무시무시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15절에서 20절에 가서는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같은 멤버끼리 또한 사람이 너에게 잘못을 했다.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해서 1대1의 문제로 지금 생긴 것을 교회로 가지고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너에게 잘못을 했지만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은 너 개인에게 한 것보다도 교회 전체에도 데미지가 되는 그러한 너 외에는 모르는 그 사람의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회 교인들이 다 모르고 너만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을 알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그래야 이 문맥 전체가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두 사람 문제 생긴 거 해결 못해서 교회로 가지고 가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너가 그 사람 잘못을 알아챘어. 그러니까 너도 상처를 받은 거야. 그 사람의 잘못을. 아직 교회는 몰라. 그때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왜? 이 사람의 이 죄는 너에게도 상처를 주고 교회 전체에도 데미지를 준 죄니까 나머지 교인들의 빌딩 업, 에디피케이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가 너 혼자만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지금 그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미숙하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지체, 즉 멤버들에 대한 보살핌을 정리해 주셨다. 멤버를 한글로 우리가 번역하면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 그럼 몸이라면 바디가 되지? 바디의 멤버가 되니까 몸 전체에 하나의 멤버들 우리 지체라 표현을 해. 15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멤버들 사이에 서로 어떻게 에디파이를 해야 되는가,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지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 1대1의 무슨 문제가 교회 전체에 다뤄야 될 때로 확대됐다. 그렇게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번 예수님께서 한 형제가 과로하고 너에게 죄를 지으면 너가 아는 한 죄를 지으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against you란 표현이 말씀하실 때 그 지체가 어떤 지체에게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을 뜻하지 않으셨다. 되려 그 형제의 죄가 나머지 모든 멤버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형제의 지은 죄는 너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머지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전체적으로 뭐죠? 교회 전체에 데미지를 주는 그러한 죄가 됐어요. 얼마든지 있겠죠? 장명소에 찾아가서 이름 짓는 거?
그런 것도 그런 죄예요?
당연하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지. 할렐루야. 드디어 찾았군요. 이사 갈 때 길이를 택하는 거? 상장식 하는 거? 집 지을 때? 석가래 올리고 할 때 사고 안 나고 집에 복 들어오게 하고 조상진이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의 기독교는 좌파 먹힌 거예요. 무속신앙이 전 세계 모든 종족에게 있는 이유가 그 뒤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아무리 뭐 나라에 들어가도 영국은 영국대로 미신에 사로잡히고 한국은 한국대로 조선시대 미신에 사로잡히고 일본도 일본대로 미신에 사로잡히고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최준식 교수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화여대 은퇴를 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템플에서 공부를 했을 때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은 템플 대학이 리버럴하지만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입니다. 거기서 종교학 박사를 받아놓고 가장 기독교의 비판자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책을 읽을 때마다 이건 마치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듯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신랄하게 꾸짖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러고 보니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무속신앙의 형태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꼭 목자님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상점을 열고 뭐 이런 식이 된다. 이 자체가 벌써 목자를 예수님과 교인 사이에 무당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서 잊어버린 거죠. 네. 마틴 루터가 그걸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데도 금방 다시 잡아먹혀서 목자 중심으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뭐 한국당의 무속은 전형적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하시딕,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어 표현으로는 그래요. Reformed가 있고, Conservative가 있고, Orthodox가 있고, 그 다음에 하시딕이 있어요. 하시딕은 그 브라운스에 있는 약 50만에서 60만 인구의 그 사람들은 가장 약 1700년도부터 유대교가 너무 미지근하다 해서 가장 엄격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 1시간 전부터 25시간을 완전하게 전자기기 쓰는 거 스탑시키고 음식하는 거 스탑하고 일한 자체 하지 않고 빌딩을 아파트를 높게 지어가지고 다 다닥닥 붙어 살아서, 왜? 중간에 있는 안식일에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는 거리에 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아요. 예. 그 사람들이 그 한 가지는 제가 감사를 했어요. 안식일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때 자기 엄마가 촛불을 켤 때 애들이 아빠 앞에 와서 아빠가 애들의 머리 손얹고 축복기도 시작해 주는 것. 예. 가정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가족이 어울리고 자기들 회당에 가서 자기들이 예배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족의 하나님이 남자를 축복을 주는 그러한 매니저의 자리에 얹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걸 서포트해서 하나님의 복이, 안식의 복이 들어오게 촛불을 켜고 아버지가 애들 하나하나 품에 안아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애들 어린애 품어서 머리에 축복 기도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각 가정마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각 가정이 다 제사장의 자리로 부모가 감당하는 거죠. 예. 처음 에덴 동산도 그 가정이 교회 단위였으니까요.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 개개 그 지체들은 서로의 죄에 대해서 나고는 관심이 없다고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비지 바디,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테일베럴, 그 소문 뻗들이고 뒷담화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금방 일으켜 줄 수 있고 미끄러져도 붙잡아 줄 수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파지티브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너는 네 마음속에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너는 네 이웃에 반드시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지니라.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엑살로 포로로 가고 나서부터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각 마을마다 시나고그, 회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신약시대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도 이제 가정 중심으로 1세기 때에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전체 모일 장소가 없으니 성전 마당에서 모였잖아요. 오순절에도. 예. 그러니 집 구조가 큰 가정에 모이게 되고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따로 월십 하우스인 철치 하우스인 빌딩을 짓게 되는 일이 2세기 말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 미국 땅에도 18세기, 19세기까지 여러분 Little House on Prairie 아세요? 그 미국 드라마가 여기 위스콘신에 있는 미스터 잉, 그 이 사람 그 이름 뭐 잉글리시였나요? 아니, 잉글우드? 예. 앵글하드, right. 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뭐 그 마을의 이야기인데 거기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마을 중심에 빌딩 두 개 하나는 철치하우스 하나는 스쿨하우스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했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세속적인 표현으로 그 가정사에 문제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어린애사에 문제 생기고 그런 게 드라마에 나오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의 가족 개념으로 서로를 챙겨주는 것. 사람이 슬립해서 그냥 죄짓고 방치하는 일은 있으나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2번, 이때 당연히 먼저 그 사람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당신의 죄가 나에게 데미지를 줬고 근심을 끼치게 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교회 전체가 데미지를 받았어.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가지고 왔다 갔다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감히 당신하고 내가 먼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 이제 그 입장이 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떤 사심, 얼테리어 모티브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두 신격과 그 사탄 사이에 한 분이 존중을 받아야 돼. 일을 통해서. 1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를 향한 edifying, building up을 위한 건덕을, 덕을 세우는 위한 관심이 나머지 지체들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 자기가 그 덮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너 나한테 왜 그랬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미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기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번 힐끗 쳐다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한번 눈으로 마주친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관저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만났잖아요. 만나서 부활 후에 분명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또 미션을 주셨잖아요. 반면에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와 교회에 당신이 끼친 악영향을 생각을 해봐라. 당신 혼자 그냥 좋아서 지은 죄가 아니다. 평소에 뭐 이름 지으러 찾아가고 뭐 이래저래 해서 뭐 사주, 태어난 날짜 뭐 이거 다 음력 따지고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2번 그 지체가 죄를 지었던 지체가 권고를 듣고 돌아서면 찾아간 사람도 기도한 마음으로 갔고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였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빌드업이 됐어요. Education. 덕을 이루었어요. 당연히 그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걸 지적해 줬던 찾아간 지체도 또 함께 돌이킨 형제에게도 덕을 세운 게 되었어요. 그 나머지 교인들은 어떨까요? 전혀 몰라요. 모르지만 그 교인들이 각자 집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기도의 답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것을 한 사람이 알고 있어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방법을 택해서 해결이 났으면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덕을 끼치신 거예요. 그 교인들은 자기들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자기 교회 전체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암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그 선교사의 기도가 있고 부부의 기도가 있고 그 가족의 기도가 있고 보낸 교회들의 기도가 있고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들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끼쳐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 죄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귀를 막지만은 은혜로 그냥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기도에 넘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기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박힌 손으로 기도하시는 인터세서,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 입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의 답을 함으로써 또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됩니다. 3번, 하지만 잘못을 행한 지체가 권고를 듣지 않을 때에 한두 사람의 신앙적으로 impartial,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두 사람을 증인을 하기 위해서라도 데리고 다시 찾아가서 둘이서 만났을 때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줘야 된다.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을 밝혀줄 때 그 한두 사람도 따라갈 때 그 마음으로 제일 이상적인 건 뭐죠? 한두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예. 아직까지 나머지 교회 전체 알려서 아직 덕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교회 전체 아직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여기서 또 해결이 날 수가 있으니까. 한두 명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해결이 날 수 있으니까.
그 한두 명은 장로예요? 아니면 같은 평신도?
예수님 아무 말씀 없으니까 일반 멤버라고 생각을 해야죠. 예. 왜? 그 다음 단계에 교회란 말이 나올 때는 내가 설명한 대로 교회 전체이거나 대표를 이야기하니까 일반 멤버라고 생각을 해야죠. 말하는 것마다 컨펌을 시켜야 된다. 우리들이 말할 때 내가 A라고 말하고 한두 사람 내가 더 데리고 와서 B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A를 이야기한다. 똑같은 당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밝혔다는 것을 따라간 한 사람 두 사람도 똑같이 맞아 맞아 당신 말은 그대로 우리가 어그리해. 그러니 상대방 방문을 받은 사람이 이 문제가 잘못된 건 우리도 이제 알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하여 그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내용들이 뚜렷한 증거들이 되어서 에비던스로 되어 이제 팩트가 됩니다. 다웃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오픈이 다 밝혀지더라도 A, B 다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A로 말한 걸 알고 있어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된다. 이제 신명기 19장 15절로 갑시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한 그 죄에 대하여 한 사람의 짐만 주어지지 말 것이요 두 주인의 입이나 두 주인의 입이나 세 주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지니라.
예,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은 처음 알고 있는 사람까지 앞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데려가면 두 사람이 증인이 된 셈이고 두 사람 데려가면 자기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모세오경에서 야훼께서 정해놓은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혹시 뭐 민법이나 형사법에도 이렇게 적용하나요? 그렇게 돼요? 예, 한 사람 안으로는 그게 안 되는가 보죠? 예, 오케이. 부부는 어때요? 두 사람으로 계산해요? 예. 예. 그런데 증인이라고 부부가 아내가 남편 데려가고 남편이 아내 데려가도 그러면 두의 개체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부부 하나로 보지 않잖아, 세상 법은.
관련 법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무슨 안전장치가 있는 모양이죠?
네.
오케이. Well, 그 다음에 4번. 두세 사람의 권고도 안 들을 때 그때는 교회에 알린다. 여기서 교회를 말하시면 교회 전체에 알린다는 혹은 그 교회 대표들의 몸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관계되었던 지체, 죄를 지은 사람과 처음 찾아간 사람과 한두 명 더 증인으로 간 사람과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교회에 알려야 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5번, 잘못한 지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을 때 더 다른 리콜스 방법도 이상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죄를 짓고 남편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남편이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한두 사람 더 데려와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해도 안 됐다. 캐나다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우 중에 한 가정이 그렇게 됐어요. 남편이 장로님인데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파문이 됐는데 나머지 가족은 성장한 자녀들과 와이프는 역시 교회 생활을 계속해요. 아주 큰 비극이죠. 한 가정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 같이 살더라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되고 같이 사는 아내도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불신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감정으로 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아니냐 바뀌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밖이다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profession, confession,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고 유아 세례가 멤버십을 가지거나 어른들이 회개하고 멤버십을 가져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이 지상 교회에서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상속, 인헤리트하는 그 에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교회가 결정을 해버려요.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캐나다의 그 장로님도 엑스장로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것이 자기에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려는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완악한 분이죠. 마음이 아주 할든다 할 때죠. 스톤이 할 때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분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인헤리터, 유업을 같이 받을 교회의 지체로는 더 이상 인정을 안 하겠다. 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벌딕트를 줘야 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6번, 그러한 취급을 그 사람에게 하려면 ratification, 어떤 인정하는 시기순위, 그게 철교입니다. 철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한다. 클로즈가 돼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공식적인 결정을 통해서 진행한다. 우리가 16장에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너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거기에 맞춰 닫아주고 땅에서 열어주면 하늘에서도 거기에 맞춰 열어준다. 이 베드로의 컨페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예수님 입에서 교회란 말이 나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네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천년 동안의 어리석은 로마 교회처럼 베드로의 후손이 우리 포업 교황님이니까 교황이 결정하고 교황을 보좌하는 그 주교들이 추기경들이 결정하는 것이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전체, 열두 사도 전체 주신 것이 한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 교회 전체가 인벌로그 되어 있어요. 사정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 전체가 인벌버그가 되어 있어요. 중심에 의장격인 저기 사도 야고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결정에 교회 전체가 호응을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 결정이 그렇게 땅 떨어지면은 땅에서 닫았어요. 그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나가서 문이 닫혔어요. 그러한 권위를 비단 베드로나 열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덕을 세우라고. 왜?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주셨다. 가. 교회는 마땅히 그 결정을 내릴 때 두 가지를 넣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은 허락이 되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은 아니다. 하고 밝혀줍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프로클레메이션 선포해야 돼요. 나, 교회는 그 지체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출교회를 당하거나 회개함으로써 그 나라로 다시 들어옴을 밝혀야 되는 또 파블릭 프로클레메이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재입교가 돼요. 그때는 회개했을 때. 그럼 재입교할 때는 회개했으니까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묻는 디스플린,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 2년, 성찬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탤런트를 엑서사이즈해서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다, 혹은 봉사팀이었다, 그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주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고 입교를 허락을 합니다. 처음에 출교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나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러이러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하고 밝혀줘요. 그러니 허락된 것, 금지된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3년 반 전에 우리 교회가 거기서 저희들이 시작부터 삐끗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졌지만 하나님 은혜로 분명히 저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를 향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는 덕을 세우는 치리의 핵심이다. 큰 3번. 덕을 세우는 이러한 디스플린, 치리에서 행하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18절, 19절, 2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겠다 할 때 이거를 이 문맥, 컨텍스트를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우리가 너무나 실망했으니까 우리끼리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써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컨텍스트가 뭐였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치리 문제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이게 모조리티, 마이너리티 나누어져가지고 결정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숫자가 작아서 두세 명이 결정을 하든지 교회 대표들이 결정을 하든지 교회 전체가 기도로서 같은 마음으로 그 결정을 승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냥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나 불신의 자리로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을 방지하려고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항상 기도로서 준비해서 하나 되게 움직이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께로부터 그러한 권위와 권세, authority and power를 교회가 받았다고 그냥 무조건 exercise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를 properly, adequately, 합당하게 엑서사이즈 온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unified,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절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비록 두, 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치리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려고 행해진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응답하신다. 왜? 사람의 감정적으로 된 게 아니었다. 개인의 문제도 아니었다. 교회의 부침, 서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에 관계된 걸 알고 하나로 일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내가 다 그 가운데서 듣고 중보 기도로 내가 다 아버지하고 해결한다. 너희들은 그 믿어라. 너희들 결정이 올바르다. 믿어라. 여기에는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필요해도 그 죄를 처음에 저질렀던 그분에 대한 믿음은, 미움은 없어야 합니다. 이건 강조를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안 되죠. 생각할 점, 교회 안에서 어느 지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실을 누군가가 먼저 알게 되었다면 먼저 알게 된 그 지체가 취할 할 행동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도 첫째는 기도겠죠, 그죠? 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요. 이것이 퍼져나가서 교회 전체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해결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말할 지혜도, 겸손도, 용기도 저는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말할 지혜도, 용기도, 겸손도 허락해 주시고 듣는 쪽에서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건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는 그분에게 밝혀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하고 지혜롭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죠. 질문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만드신 교회니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이는 데만 교회가 존재하도록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도 아버지의 자비 속에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생존하고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염사고 여린데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자. 바이.